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목요일 새벽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외교부장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무장관들에게 남중국해 행동수칙 작성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9일 아세안 10개 회원국 외무장관들과 함께한 화상회의에서 중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이 이 지역에 특별 반영한 규칙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중국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행동수칙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아세안을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언급하는 동시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외교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 수청장은 8일 국영방송을 통해 지난 7월 화재가 발생한 나탄즈 인근 산에 더 현대적이고 규모가 크면서 개선된 기능을 갖춘 원심분리기 시설을 건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지난달 나탄즈의 주요 핵시설에서 일어난 화재가 의도적인 파괴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또 보안상 우려 때문에 다른 장소에 새로운 핵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9일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의 일부 철수 결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케네스 맥킨지 미군 중부사령관은 이날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라크에 있는 미군 병력 5,200명을 이달 중 3,000명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훈련시킨 이라크군이 이슬람 국가 IS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군의 이런 철군 결정은 이라크 정부와 동맹국 간의 긴밀한 협의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무장정파 헤즈볼라 연계 혐의로 레바논 전직 장관 2명을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8일 레바논의 유스프 피냐뉴스 전 교통부 장관과 알리아산 칼릴 전 재무부 장관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쉔커 미 국무부 중동 담당 차관보는 두 명의 전직 장관들이 헤즈볼라 무장 조직의 우호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물론 헤즈볼라의 레바논 활동을 가능하게 만든 여러 부패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가 헤즈볼라의 힘을 주거나 협력하는 인물들뿐 아니라 레바논의 정치적 리더들에 대한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재로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금융거래도 막히게 됩니다. 또 미국은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무장단체를 겨냥한 추가 조치가 뒤따를 것을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한국의 삼성과 SK도 화웨이의 반도체 판매를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삼성과 SK는 오는 15일부터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화웨이는 그동안 삼성으로부터 7조 원 이상의 반도체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반도체는 미국의 사전 승인 없이 화웨이에 공급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 노골적인 패권주의라면서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후보에 대한 3상 임상시험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8일 임상시험 참가자 가운데 한 명에게서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질환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과 함께 코로나 백신 개발을 비롯해 백신 후보에 대한 최종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해왔습니다. 한편 9일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2,759만 명, 전 세계 사망자는 89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이 중국 서부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카와 토마토가 들어간 제품의 수입 금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신장 지역 강제 노동 관련 5가지 수입 금지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에 따르면 관세국경보호국은 인신매매와 아동노동, 기타 인권유린 행위를 금지하는 미국법에 따라 강제노역 개입 혐의가 있는 선박을 억류할 수 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목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구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육군 참모총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당장 한반도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재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안보부좌관이 어제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협력 대응 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일화들이 백악관 전 대변인의 회고록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강 지역은 오후 한때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오늘 내릴 비의 양은 평안도와 자강도 황해도 지역이 10에서 60mm, 강원도와 함경도는 5에서 2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것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김영곤과 삼전 지역이 8도에서 시작되겠고 남포, 해주, 대성원산, 장전 지역은 18도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김영곤, 삼전 지역이 16도에 머물겠고 사리원은 27도로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 육군참모총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당장 한반도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재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내 미군 배치 셈법과 관련해서는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서 영내 국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임스 맥콘빌 미 육군참모총장은 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 위한 통찰력을 얻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맥콘빌 참모총장은 이날 국방전문매체 디펜스원이 주최한 화생어회의에서 지난달 실시한 미한연합훈련에 대한 평가와 대규모 훈련 재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주한미군의 견고한 방역정책을 통해 미군을 보호할 수 있는 전반적인 방안을 깨닫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맥콘빌 총장은 인도태평양과 유럽 내 동맹국들과의 대규모 연합훈련이 재개되길 원하고 이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종의 새로운 안개와 저항 요소를 야기했고 이로 인해 그 같은 훈련이 조금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OVID introduced a new fog and friction that just makes these exercises a little more difficult.
여전히 연합훈련을 지속하고 있지만 철저한 방역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바이러스 발발 이전 수준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맥콘빌 총장은 인도 태평양 내 미군 배치 셈법을 한반도 중심에서 중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한 최근 미 육군대학원 정책보고서에 대한 견해를 묻는 VOA 질의에 우리는 중국을 최대 경쟁자로 지목한 국방전략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Yeah, we understand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which you know views China in a great power competition role. We see the South China Sea.
맥콘빌 총장은 영내 미군의 한반도에 초점을 둔 배치 셈법과 관련한 언급은 피하면서 남중국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며 영내 국가들과 중국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7월 아시아 순방을 통해 태국, 싱가포르, 일본의 육군 참모총장들을 만났고 이밖에 영내 국가들의 참모총장들과 정기적으로 중국 문제와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들 영내 국가들과 공조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looking for opportunities to partner with them. We all support a free and open Indo-Pacific.
또 미국은 중국과의 어떤 형태의 분쟁도 일어나길 원하지 않지만 동시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과 공동 이해를 인지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안보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라이언 메카시 미 육군 장관은 이날 레이건 연구소가 주최한 사전 녹화 대담에서 최근 독일 주둔 미군 병력 중 일부를 미국 본토로 철수시킨 것과 관련해 억지력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을 일축했습니다.
There is some lead time. Our ability to force project is unparalleled around the planet. Whether that's a light formation or a heavy formation, it's only a matter of days and we'll be there to support our allies.
해외 소재 주둔 미군이 3만 명이든 4만 명이든 유사시에는 수천 명의 본토 증원군을 필요로 한다며 미군은 순환 배치를 통해 역동적 병력 전개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카시 장관은 유사시 즉각적 대응에 시간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은 전 세계 나라들 가운데 독보적인 병력 투사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장 수준을 막론하고 미 본토 병력의 현지 도착 소요 시간은 수일에 불과하다며 미국은 유사시에 동맹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한 양국 병력의 상호 운영성과 대북 억지력 유지를 위해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스케퍼로티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적했습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난항이 동맹과 양국 군 결속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속한 타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커티스 스케퍼로티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8일 미국과 한국이 정례적으로 실시했던 대규모 연합훈련이 동맹 준비 태세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so these exercises that we have are essential with Iraq US and we need to get back to training.
스케퍼로티 전 사령관은 이날 미국의 민간단체인 스팀슨 센터와 샬럿 국제문제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대규모 연합훈련이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케퍼로티 전 사령관은 미한 양국이 순환 배치되는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연합훈련을 일정 기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한국군이 미군의 절차, 문화, 군사계획 실행을 이해하는 역량뿐 아니라 양국 군 간의 이해력 등 상호 운용성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대북 억지력 유지 측면에서도 미한 연합훈련 재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일관되고 끊임없이 훈련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미한 양국도 연합훈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Second point is just deterrence. I would highlight that North Korea does a very large series of training events.
스케퍼로티 전 사령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최대 압박 캠페인 유지, 중국, 러시아 등을 포함한 다자주의적 접근법 적용 등을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핵심 부분으로 나열하면서 굳건한 미한 동맹과 대북 억지력을 갖추기 위한 연합훈련 재개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장기 교착 상태인 미국과 한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이 문제가 미한 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올해 적용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했지만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But it can begin to affect your military-to-military alliance and cohesion as well.
스케퍼로티 전 사령관은 각국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분쟁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난항이 양국의 군사 동맹과 결속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협상을 조속하게 타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케퍼로티 전 사령관은 주한미군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의 이익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는 단순히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는 차원의 사안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 차원에서도 한국의 주둔에 동맹국을 지지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한미군 병력의 재배치와 감축의 잠재적 결과에 관한 질문에는 중요한 점은 양국 동맹에 요구되는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병력 규모는 기술 발전, 전쟁 양상 변화 등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조정될 수 있다고 스케퍼로티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VA 뉴스 지다겸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서훈 한국 국가안보 실장은 어제 전화 통화를 갖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협력 대응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번 통화는 서 실장이 지난 7월 임명된 후 미한 안보 보좌관 간 첫 번째 통화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두 사람은 통화에서 앞으로 수개월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서 중요한 시기라는 데 공감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추진 방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한 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미한 동맹의 약화가 한국의 핵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고 에릭 브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국장이 말했습니다. 현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인 브루어 전 국장은 최근 미국 신안보센터 CNSA 연구원들과 공동으로 앞으로의 핵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인 2017년에서 2018년 백악관에서 최대 압박 정책을 담당했던 브루어 전 국장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핵이 더 확산된 세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셨습니다.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뒤를 내다볼 때 과거보다 핵 확산 위험이 더 높아졌다고 진단했지요.
I think that's a fair characterization. In the report, we really try and do a stand back assessment and an evaluation of a lot of the geopolitical trends that we see emerging and how
그런 평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연구원들은 현재 떠오르고 있는 여러 지정학적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 요인들이 앞으로 10년 이상 뒤에 핵 확산 환경을 어떻게 형성할지를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핵 확산에 영향을 줄 7개 추세를 꼽았는데 안보 환경 악화, 그리고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동맹들의 의심, 미국의 민간 핵 에너지 지원 능력 약화, 제재의 효용성 감소 등이 그것입니다.
방금 설명한 핵 확산 위험을 높이는 여러 요인 중에 북한의 핵 개발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합니까?
North Korea fits squarely in this new environment, right? Particularly the trend where we talk about increasing nuclear threats and other types of security threats. In the region,
네, right? 북한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핵 위협을 증가시키고 영내 안보 불안을 일으키고 있죠.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해왔습니다. 2017년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의 중요한 해였고 북한은 이제 수소폭탄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리고 매우 정교한 단거리 미사일 보유고도 늘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사용이 불가능한 핵무기를 몇 개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던 때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잠수함에서 핵무기를 발사할 때도 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벌일 경우 북한의 능력은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터키를 핵 확산 잠재국으로 꼽으셨는데요. 한국의 경우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연관이 있겠죠.
The development of increasingly sophisticated systems. This poses new threats and challenges to South Korea, and it also raises the question of alliance decoupling with the United States.
Right. 북한의 고도로 정교화된 무기 체계 개발은 한국의 새로운 위협과 도전을 줍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미국과 동맹 분리에 대한 우려가 있죠. 이런 우려는 부분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에 대한 접근법에서 비롯됐습니다.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 동맹의 가치를 경시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김정은과 협상하면서 한국을 놀라게 한 점들, 합동 군사훈련 축소에 대한 돌발적인 발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한국의 의심은 특별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한국이 1970년대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던 이유가 바로 미국에 대한 의구심과 영내 안보 환경 악화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차기 미국 행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So there are of course immediate steps the US could take today, you know, working to quickly conclude those cost sharing arrangements on a sort of a equitable basis and for the US sort of
미국이 즉각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양측의 공정한 방식으로 조속히 종결하는 것이죠. 또한 앞으로 미국은 양국 간 긴장 요인이 동맹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밀봉해야 합니다. 저희가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것은 과거 동맹과 직접 경험이 많은 사람을 정무직에 발탁하는 겁니다. 동맹은 자신들이 발언할 기회가 생기고 최소한 자신들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안심하게 될 겁니다. 이는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회복력을 줄 겁니다.
방금 언급하신 한국이나 일본 등 역내 국가들이 핵 개발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북한과의 핵 협상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Theoretically, that goal could be dropped entirely as a US policy objective. It could be a very real objective, but albeit you know a lot further.
네, 이론적으로 북한과 협상 중에 미국은 비핵화라는 목표를 완전히 폐기할 수도 있고 먼 미래에 달성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전통적인 입장을 바꿔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폐기한다면 이는 국제 비확산 체제에 큰 손상을 줄 겁니다.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 핵무기를 개발할 동기를 주게 됩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이르기까지 여러 다른 접근법들이 있는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 요소는 제한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인 2017년에서 2018년 백악관에서 최대 압박 정책을 담당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북한이 계속 제재를 피해가고 중국과 러시아도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That is a particularly tough one because of where some of the trend lines are going. Of course, right now, today, the U.S. Is, you know, the financial power in the world. All transactions.
제재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은 미국이 가장 강력한 금융 강국으로서 모든 금융 활동이 미국을 거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경제적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이 경제적 능력을 발휘하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보고서에서 저와 연구원들은 미국이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압박점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제재일 수도 있고 무역 관련일 수도 있고 그리고 특정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래된 짐작에 의존하지 말고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점과 영향력을 점검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 세계 핵확산 보고서를 낸 에릭 브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국장과의 인터뷰 들으셨습니다. 대담의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때 일화들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회담에 참석했던 백악관 전 대변인이 최근 회고록을 통해 정상회담 등과 관련한 뒷얘기를 전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전 백악관 대변인이 8일 지난해 7월까지 약 2년여 동안 백악관에서 근무하며 목격한 일화와 자신의 생각을 담은 회고록 나의 의견을 출간했습니다. 특히 12장 중 제6장 화염과 분노에서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과 자신이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한 평창 동계올림픽에 얽힌 비화 등을 소개했습니다. 앞서 발간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정상 간 대화 등 외교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된 것과는 달리 이 책은 비교적 부수적인 뒷이야기들을 소개한 것이 특징입니다. 샌더스 전 대변인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 앞서 자신보다 먼저 북한 지도자를 만난 싱가포르 총리로부터 회담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중 등을 청취했습니다.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에 대해 말이 많으며 합의를 맺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고 샌더스 전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또 리 총리가 김 위원장이 국제 제재가 북한 정권을 악화시켰다는 인식에 민감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상회담 오찬 당시 두 정상 간의 일화도 일부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찬장에서 김 위원장에게 민트 사탕을 건네자 김 위원장이 처음엔 주저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몇 개를 먹고 난 뒤에야 비로소 사탕을 받아들었다고 샌더스 전 대변인은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독살 시도를 우려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상들이 공동성명에 서명하기 직전 흰색 장갑을 낀 북한 관리가 김 위원장이 서명할 때 사용할 펜에 암살 무기 관련 장치는 없는지 확인했다는 내용도 회고록에 포함됐습니다. 샌더스 전 대변인은 두 정상이 비핵화 관련 논의에 앞서 스포츠 등 서로의 관심사를 주제로도 환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와 여자축구, 미 프로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과 데니스 로드맨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주도했다는 겁니다. 회고록에는 또 싱가포르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못마땅해했던 볼튼 전 보좌관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샌더스 전 대변인은 당시 볼튼 전 보좌관이 화나 있었고 공동성명 서명식에도 참석하길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의 누구도 북한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면전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보다 대화가 낫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서명식에서 공동성명에 대해 매우 포괄적이며 양측 모두 결과에 매우 만족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letter that we're signing is very comprehensive, and I think both sides are going to be very impressed with the result.
회고록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정상회담에 앞서 2018년 5월 북한을 방문해 장기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을 미국으로 데려왔을 당시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북 보고를 하면서 김 위원장이 미 프로농구 마이애미 히트의 팬이라면서 믿거나 말거나 김 위원장이 마이애미에 오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는 겁니다. 또 2018년 3월 한국 특사단이 백악관을 방문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미북 정상회담을 수락한 배경도 소개했습니다. 회고록에 따르면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안보팀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 없었지만 관련 내용을 청취하기 위해 회의장을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 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에 열려 있으며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서 동의했다는 겁니다. 샌더스 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대표단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소개해 줄 것을 자신에게 요청했지만 백악관 방문객의 회견 관례에 따라 백악관 웨스트윙 바깥에서 발표하도록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샌더스 전 대변인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찾은 것은 동맹국인 한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강하게 맞서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통령의 방문은 미국은 최대 압박을 유지할 것이고 북한이 올림픽을 선전에 이용하도록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발신하도록 계획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백악관 대변인을 역임한 샌더스 전 대변인은 현재 2022년 아칸소 주지사 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이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에 곧 들어갑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감축과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 또 인도태평양 전략이 핵심 사안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이달 중 7,405억 달러 규모의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조정협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약 한 달간의 여름 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상원과 하원 군사위는 이번 협상에 참여할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각각의 법안이 양원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한 달여 만에 공식 조율 협상을 개시합니다. 상원은 8일, 하원은 14일부터 업무에 복귀합니다. 양원의 조율을 거쳐 마련되는 국방수권 법안 최종안은 다시 상원과 하원 표결에 붙여진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선 주한미군 감축과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조항이 양원의 조율을 거칠 핵심 사안입니다. 상원과 하원의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각각 담겼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영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네 가지 사안을 의회에 입증한 뒤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예산 사용 금지 기간을 상원은 90일, 하원은 180일로 명시했습니다. 하원의 법안에는 또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해야 하며 한국이 충돌을 막은 역량이 있다는 두 가지 요건이 더 추가됐습니다. 상원과 하원이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에 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항을 최종안에 포함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상원과 달리 하원은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준비 태세에 관한 미 회계감사원의 권고안을 국방부가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조항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또 국방장관에게 북한의 생화학 무기 역량에 관한 광범위한 브리핑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상원과 하원에 동시 포함된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조항은 예산 규모와 정책 방향에 관한 양원의 세부 조율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조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상하원 군사위가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초당적 구상이지만 세부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상원의 태평양 억지 구상은 인도태평양 역내 미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하원은 인도태평양 안심 구상으로 명명한 이 계획에서 동맹과 파트너와의 협력 증대를 통한 역내 군사력 강화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 계획의 상원은 2년간 약 60억 달러, 하원은 우선 회계연도 동안 35억 8천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한편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번 조정 협상에서 핵심적인 논란거리로 인종차별 논란을 빚고 있는 남부 연합군 장군의 이름을 딴 미군 기지 명칭 문제와 미국의 핵실험 재개, 독일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관련 사안 등을 꼽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연합군 장군의 이름을 딴 미국 기지 명칭을 1년 이내에 변경하도록 하는 하원 법안의 조항을 문제 삼으며 이 조항이 포함될 경우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 논의에는 북한 주민들과 그들의 인권이 포함돼야 한다고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밝혔습니다. 모든 북한 주민들이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북한 정부가 법 개정을 단행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8일 평화를 위한 인권의 근간을 다진다는 제목의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의 이번 보고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탈북민들과의 63차례에 걸친 면담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보고서에서 한반도 평화 논의에 북한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 논의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의미 있는 참여는 더욱 포괄적인 평화 과정에 기여하고 과정의 적법성을 강화하며 주인의식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메시 포카렐 유엔 인권서울사무소 부소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서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영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Efforts for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conflict continues. Human rights issues have so far.
남북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인권 문제는 지금까지 주요 이슈로 다뤄지지 않았고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여성들과 지방 출신, 장애인 그리고 낮은 성분계층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충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주민들이 적정한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은 적법한 시장 활동을 범죄시하는 것을 중단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경제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사법개혁을 통해 국제인권 기준에 맞는 제도를 법제화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반 주민들에게 인권과 법에 대해 가르치고 법 집행 공무원들에게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교육을 진행한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는 한국과 미국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하고 탈북민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지 마도카 유엔 인권서울사무소 인권관은 이날 열린 포럼에서 인권 문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논의와 대척점에 있거나 별도로 다루질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권과 평화는 긴밀히 연결돼 있으며 인권은 평화를 구축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구축된 평화는 지속 가능하게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사지 인권가는 또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경제적, 인도주의적 협력이 인권에 기반한 틀을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김현규입니다.
북한은 지난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고 태풍으로 인해서 연말 경제계획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광산 지역인 검덕지구에 큰 피해가 발생해 경제 전반에 미칠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9일 태풍 9호 마이삭으로 인해 함경남도 검덕지구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8일 오전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확대 회의를 소집하고 국가적인 피해 복구 대책을 토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확대 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예상치 않게 들이닥친 태풍 피해로 부득이 국가적으로 추진하던 연말 투쟁 과업들을 전면적으로 고려하고 투쟁 방향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정치국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올해 경제 계획 수정을 밝힌 데 이어 5개월 만에 또다시 이마저도 변경할 뜻을 언급한 겁니다. 특히 지난번 정치국 회의에선 일부 정책적 과업들을 조정, 변경을 논의했지만 이번엔 전면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 목표의 전면 수정을 시사한 것은 검덕지구가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덕지구는 북한 최대 규모의 납,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비철금속 생산기지입니다. 대북 제재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동해안과 인접한 단천항을 통한 수출이 용이해 북한 경제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검덕지구에서 생산되는 광물들이 철강이나 건설자재, 군수물자 생산에 들어가는 주요 소재로 김일성, 김정일 선대 지도자들이 자주 방문했을 만큼 경제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검덕지구에서 최대 광물을 매장하고 있는 대흥 청년 영웅 광산, 용양 광산, 백바위 광산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2천여 세대의 살림집과 수십 동의 공공건물이 파괴되거나 침수됐습니다. 45개소에 6만 미터의 도로가 유실됐고 59개의 다리가 끊어졌으며 철길 유실로 교통도 마비됐습니다. 홍민 실장입니다.
검덕지구에서 제대로 된 납, 아연, 마그네사이트가 생산돼야지만 그것이 건설이든 또는 철강 생산이든 다른 여타의 산업 부분에 상당 부분 이제 실무있게 쓰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5개년 전략 자체를 올해 마무리하는 거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 거고 또 한편에서는 7기 5차 당전원회에서 제시된 올해의 목표들 여기에도 이제 차질을 빚게 되는 거고
이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연말 투쟁 사업의 전면적인 고려를 언급한 것은 오는 10월 당창건 기념일까지 완공하려던 평양종합병원이나 완공이 미뤄지고 있는 원산 갈마 해안지구의 건설 계획 등을 대폭 수정해 태풍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군을 동원해 해당 지역의 피해 복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 위원장은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검덕지구의 피해와 복구건설 규모를 검토하고 복구건설을 군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연말까지 모든 피해를 복구할 국가적 비상대책을 취하라며 당 중앙군사위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당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가 재난대책 차원에서 열리긴 했지만 회의에서 언급한 연말 투쟁 사업의 전면적 고려가 단순히 경제계획 수정에 그치는 게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일단 6월 달에 보류시켰던 대남 대적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대미 투쟁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포함할 수도 있고 또 북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무기체계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포함됐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연말 목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김 위원장의 언급은 신종 코로나 사태에 홍수와 태풍 등 대규모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봉착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김 위원장이 피해 현장 중심의 행보를 이어가면서 경제난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재난 국면이 자신의 지도력에 입힐 타격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혜지구도 가고 현장에서 이제 정무국회의니까 현장에서 국무회의도 하고 미리 사전에 뭐 회의도 소집해서 철저하게 대비해라 이런 것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철저히 대비했는데 이게 그 자연 재난이 도려졌고 그걸 또 지도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와가지고 본인의 이제 전략 물자까지도 주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리더십의 관리 차원에서 보면 아주 영리하게 지금 이제 행동하고 있는 거죠.
한편 이번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는 마이삭 피해 상황만 다뤘기 때문에 뒤이어 상륙한 태풍 10호 하이선까지 고려하면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이 더 악화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은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이에 대응할 국가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기구를 통해서 체계적인 재난 대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최근 북한 조선중앙TV가 이례적으로 재난방송 체제를 잇따라 가동했습니다. 7일 조선중앙TV 보도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8호 태풍 바비와 9호 태풍 마이삭에 이어 10호 태풍 하이선이 상륙하며 북한에 큰 피해가 이어지자 이를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이 잇따르는 가운데 북한은 최근 이에 대응할 국가조직인 큰물 피해복구 중앙지휘부를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8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홍수에 대비한 국가 단위의 대응 조직을 만들긴 했지만 초기에는 자원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t would be very difficult because they do not have the resources. They don't have the experience that will take time.
북한이 이제야 홍수와 같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조직을 만든 것과는 달리 미국 등 선진국들은 과거부터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재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재난 대응 기구는 연방 재난 관리청입니다. FEMA는 미 국민이 모든 재난 상황에 적절히 대비하고 재난 상황이 닥칠 때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는 연방정부 기관입니다. FEMA 역할 소개 내용 중 일부입니다.
When disasters come through, you lose a lot of infrastructure. Okay, you lose facilities, you lose power, you lose communications. We come in here and we're
재난이 발생하면 사회 시설과 전력, 통신 수단 등 기반 시설 등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럴 경우 FEMA가 투입되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FEMA는 지난 1979년 창설된 기구로 현재 만 명이 넘는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워싱턴 DC 본부와 전국 10개의 지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 역대 최악의 피해를 준 허리케인 중 하나로 평가받는 샌디가 지난 2012년 미 동부에 상륙했을 당시 FEMA는 적절한 초기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줄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즈 신문은 사설을 통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 같은 국가 대응 조율 기구가 있다는 사실조차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라며 FEMA는 어느 곳에 구조대를 파견하고 어느 곳에 물품 지원을 해야 하는지 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런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행운이라고 FEMA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위기 재난관리 전문가인 케빈 쿠피츠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엘리자베스 시티 주립대학 교수는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 시스템의 필요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쿠피츠 교수는 먼저 국가 차원 기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조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the benefit to a national type of organization is the idea that they can bring a coordinated effort into the resources that are brought into the community.
재난 지역에 투입된 자원에 대한 조율을 통해 결국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쿠피츠 교수는 이어 재난 이후 회복에 들어가는 비용은 너무 비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지역 정부는 이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자원이 없지만 국가 차원의 기구는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o we know that recovery from a disaster is the most expensive. We need to be able to look at the mitigation, how to prevent and minimize.
미국 등 선진국들은 또 재능 대응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재해 지도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FEMA는 홍수 지도를 만들어 강, 연안, 수문 등에 위치한 홍수 위험 지역의 자료를 수집하고 위험 평가를 실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특별 홍수 위험 지역을 별도로 알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1995년부터 홍수 재해 지도를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통해 침수 정보와 피난 정보 등을 알기 쉽게 도면에 그려놓고 주민들에게 침수 피해 가능성을 알릴 뿐 아니라 수방 및 피난 활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정부가 민간 보험협회와 협력하여 국가 홍수 지도를 개발해 일반인들이 이를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놨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아프리카에서 동상 제작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상 제작만으로 수억 달러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최근 새로운 법인을 만들거나 중국의 업체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제재 회피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함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아프리카 나라 세네갈에는 수도인 다카르의 52m 높이의 아프리카 르네상스 동상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동상 부분만 46m에 이르는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보다도 높은 이 동상은 지난 2010년 완공된 이후 줄곧 세네갈을 상징하는 조형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상이 유명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법인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이 제작의 전 과정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만수대 창작사는 이 동상 건립을 계기로 각종 중장비와 함께 세네갈에 진출했고 10여 년인 지난 현재까지 이곳에서 활발히 건설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라 곳곳에서는 이처럼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제작한 동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미비아와 앙골라, 보츠와나, 차드, 토고, 적도기니, 짐바브웨 등이 만수대의 동상과 기념비, 조각상 등을 보유한 나라들입니다. 또 VOA는 7일 북한이 중국 회사를 내세워 벤행에 약 30m 높이의 여군 동상을 건립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실제 건립의 주체는 만수대 창작사로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 아프리카 지역 내 불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미국 민간조사단체인 센트리는 최근 북한이 콩고민주공화국, 민주콩고의 오트로마미주에서 동상을 제작했다는 내용의 심층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동상 수출을 통해 수억 달러의 외화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네갈의 아프리카 르네상스 동상은 공개적으로 알려진 제작비가 2,700만 달러지만 지난해 BOA가 현지에서 취재한 결과 실제로는 이보다 약 두 배에 가까운 5천만 달러였습니다. 또 벤행에 만들고 있는 동상도 제작비만 대략 1천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게 현지 소식통의 주장입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나미비아 정부는 전쟁기념관에 들어설 동상 제작 등을 만수대 창작사에 맡겼는데 이때 6천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처럼 북한이 동상 수출로 거액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이를 토대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충당한다고 판단해 2016년 결의 2325에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북한의 동상 건립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제재 회피를 위해 유엔 등의 제재 대상인 만수대 창작사의 이름 대신 새로운 법인을 만들거나 중국 회사를 내세우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세네갈에 진출한 만수대 창작사의 경우 기존의 이름을 버리고 코리아와 만수대를 합친 코르만이란 신생 회사를 만들어 운영 중입니다. 현재 코르만 컨스트럭션에는 북한 만수대가 파견한 직원 약 30명이 세네갈의 주택과 호텔 건설 현장에서 외화를 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민주 콩고에서도 북한이 콩고 아콘데라는 현지 사업체를 차리는 방식으로 동상 제작에 나섰다는 게 센트리의 지적입니다. 대북제재 전문가들은 북한의 아프리카 내 동상 제작이 여러 대북제재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7일 북한이 만수대라는 이름 대신 다른 사업체를 이용한다는 지적에 대한 BOE의 질문에 북한의 동상 수출은 결의 2325 29항이 금지하고 있다며 동상을 만드는 북한 기관이 제재 대상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 콩고에서의 동상 제작 문제를 지적한 센트리의 존 델로소 선임연구원은 3일 애틀랜틱 카운슬이 진행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북한은 동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 금융 제재까지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there are some sanctions implications here, as I noted. EU, UN, and US sanctions largely forbid the provision of banking services.
유럽연합과 UN 그리고 미국의 제재는 북한의 국제사회 금융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특별히 미국은 북한의 미 달러 거래까지 막았지만, 민주콩고에 진출한 북한 국적자들은 현지에서 만든 사업체의 이름으로 은행 계좌까지 개설했다는 겁니다. 그 밖에 델로소 연구원은 민주콩고 지방당국이 공공의 자금을 이용해 북한 측에 동상 제작 비용을 지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동상을 제작해 주거나 만수대 창작사의 운영 의혹이 일고 있는 나라들은 사실상 이런 논란에 입을 닫은 상태입니다. 뷰오이는 북한이 동상을 짓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벤행 정부와 만수대 창작사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세네갈 정부에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벤행과 세네갈, 민주콩고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출이 의무화된 북한 노동자 현황 이행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아 동상 건립을 위해 머물고 있는 북한 노동자 현황을 공식적으로 파악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뷰오이 뉴스 함재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립니다. 평강 지역은 오후 한때 소나기도 예상되고요. 평안도와 자강도, 황해도 지역은 1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도와 함경도는 5에서 20mm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평남 지역의 비는 오전까지 가끔 내리다가 그칩니다. 남포는 오늘 맑겠습니다. 구성 지역은 밤까지 비가 계속되겠고 신의주와 수풍은 오후에 다시 가끔 비가 내립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17도에서 시작됩니다. 신의주도 17도, 구성은 16도, 남포는 18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남포가 26도, 양덕과 신의주가 23도, 구성은 22도입니다. 자강도 오늘도 흐리고 종일 가끔 비 내립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15도입니다. 희천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희천이 21도, 강계 19도, 중강 20도입니다. 황해 남북도 지역입니다. 해주와 용현, 사리원 지역은 아침부터 맑게 시작됩니다. 개성과 신계 지역은 오전에 비가 그치고 맑아지겠고 해주와 용현 지역은 오후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주와 개성의 아침 최저는 10도에서 시작되고 수원 신계는 11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해주가 26도, 신계 25도, 사리원 27도입니다. 강원도입니다. 평강 지역은 흐리고 비 내리겠고 오후 한때 소나기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구름 많고 장전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18도, 장전 19도, 평강은 15도에서 시작되고 낮 최고 기온은 평강이 24도, 장전 26도, 원산도 26도입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구름 많거나 흐리고 장지는 오늘 밤까지 비가 내립니다. 선봉 지역은 내일도 비가 계속되겠고 청지는 오후에 다시 비가 시작됩니다. 함흥과 선봉 지역에 오늘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함흥과 청진, 김책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로 시작되겠고 장지는 9도에서 시작됐다가 낮에는 17도까지 오릅니다. 낮 최고 기온은 김책이 23도, 청진 22도, 함흥은 25도입니다. 양강도입니다. 구름 많거나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삼전과 김영곤의 아침 최저는 8도, 해산은 11도로 선선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전이 16도, 김영곤 16도, 해산이 20도입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상은 막다가 구름 많아지고 먼바다는 오후 한때 비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상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더 흐려집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북한 지역은 평안북도 지역과 함경남북도, 강원도 지역으로 비가 내립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많습니다. 해가 나는 맑은 하늘은 토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평안남도, 황해도, 양강도 지역에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뉴스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9일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의 일부 철수 결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케네스 맥킨지 미군 중부사령관은 이날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라크에 있는 미군 병력 5,200명을 이달 중 3,000명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훈련시킨 이라크군이 이슬람국가 IS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군의 이런 철군 결정은 이라크 정부와 동맹국 간의 긴밀한 협의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무장정파 헤즈볼라 연계 혐의로 레바논 전직 장관 2명을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8일 레바논의 유수프 피냐뉴스 전 교통부 장관과 알리하산 칼릴 전 재무부 장관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시앤커 미 국무부 중동 담당 차관보는 두 명의 전직 장관들이 헤즈볼라 무장 조직에 우호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물론 헤즈볼라의 레바논 활동을 가능하게 만든 여러 부패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가 헤즈볼라에 힘을 주거나 협력하는 인물들뿐 아니라 레바논의 정치적 리더들에 대한 메시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재로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금융거래도 막히게 됩니다. 또 미국은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무장단체를 겨냥한 추가 조치가 뒤따를 것을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8일 최근 야권 활동가의 강제 추방을 시도한 벨라루스 정권에 대해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평화 시위를 무력 탄압하는 벨라루스 정권이 크게 우려된다며 이에 대응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토 중인 제재는 벨라루스 내 인권 유린과 탄압에 연루된 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은 벨라루스 정권의 무력 탄압에 맞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위한 권리를 평화롭게 주장하는 벨라루스 시민들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벨라루스의 마리아 콜레스나코바 야권 활동가와 그의 두 명의 운동권 인사는 7일 구금되었다가 다음날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강제 이동됐습니다. 두 명의 운동권 인사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마리아 씨가 여권을 찢어버리고 다시 벨라루스 국경으로 되돌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벨라루스에서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한 반대 시위가 5주째 이어지면서 약 7천 명 이상의 시위대가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무장관들에게 남중국해 행동수칙 작성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9일 아세안 10개 회원국 외무장관들과 함께한 화상회의에서 중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이 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규칙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중국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행동수칙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아세안을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언급하는 동시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의료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 청장은 8일 국영방송을 통해 지난 7월 화재가 발생한 나탄즈 인근 산에 더 현대적이고 규모가 크면서 개선된 기능을 갖춘 원심분리기 시설을 건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지난달 나탄즈의 주요 핵시설에서 일어난 화재가 의도적인 파괴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또 보안상 우려 때문에 다른 장소에 새로운 핵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한국의 삼성과 SK도 화웨이의 반도체 판매를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 따르면 삼성과 SK는 오는 15일부터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화웨이는 그동안 삼성으로부터 7조 원 이상의 반도체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반도체는 미국의 사전 승인 없이 화웨이에 공급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